우리가 일을 많이 해도 스트레스가 되고 또 일을 할수 없어서 이렇게 집안에 머물러만 돼도 스트레스가 됩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몸 안에 있게 되면 아주 좋지 않는 독을 만들어낸대지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참 인체의 신비로움은 우리가 웃을 수만 있다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독을 해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이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신앙은 그 이상이죠. 생명을 건강하게 할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살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장 20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지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자존감에 관한 이야기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self-esteem이라고 하지요. 자존감. 나를 존중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감성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존감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주변에 굉장한 많은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도 마찬가지고 또내 자신에게도 또 나를 통해서 이웃에게도 그러니 내가 있는 교회와 가정, 일터에 상당한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자존감입니다. 내게 건강한 자존감이 있느냐, 어떻게 알수 있는가 하면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과연 누구일까? 나는 이래 하은이 아빠지, 하은교회 목사지, 또 나는 고훈이지,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를 참 건강하게 생각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일부러 본문을 20절부터 잡았지만 19절은 이 20절을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소스가 됩니다. 19절에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라는 거죠. 그런데 본문을 읽어보면 세례 요한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묻는 대상자에게 내가 요한이다 라고라는 대답을 듣기를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종종 이런 적 있죠. 세상은 가끔씩 나에 대한 정체성을 묻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 편이냐? 내 편이냐? 저쪽 편이냐? 그리고 당신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무슨 생각 속에 있느냐? 라는 것을 묻습니다. 모르게 몰라도요, 아마 이 코로나로 이제 3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자녀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아마 유스그룹 중고등학생을 둔 부모님은 아마 이런 얘기 많이 하셨을 겁니다. 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느냐? 우리 집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늘 자녀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느냐? 정체성을 묻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묻는 걸까요?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편한 감정입니다. 오늘 19절도 보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라는 것 속에 우리는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요한이 불편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불편해서 무는 걸까요? 아, 세상의 이 질서를 거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와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을 불편해합니다. 나와 동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이 싫어한 감정이 감정으로만 남아있으면 다행인데 이렇듯 불편함이 행동으로 나와버리면 전문용어로 왕따라고 하지요. 아니면 조직의 쓴맛이라고도 하지요. 그 사람을 계속 밀어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는 그 사람이 싫은 걸까요? 이제 이게 자존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존감에 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자존심이 나왔습니다. 둘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처음 말씀드렸듯이 자존감은 내가 나를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자존심은 내가 나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해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즉 나는 누군가에게 존중받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내 마음일 뿐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해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면 내 안에 있는 자존감이 깨어집니다. 낮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 자존심 상해, 자존심 깨졌다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죠. 자존심이 깨지고 내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면 그때 내 안에 어떤 좋지 못한 감성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열등감입니다. 열등감이 내 감성에 자리 잡게 되면 이 또한 영향력을 미치게 돼서 나보다 힘이 약하고 또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른 감성으로 때로는 폭력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감성이 아니라 건강한 영성으로 이 감성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나는 누구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이 세상으로부터 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너는 누구냐? 요한은 나는 누구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 본문이 20절부터 시작되는데 요한은 얼머무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묻는 즉시 대답했으니 이미 나는 누구냐라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정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답하는가 하면 20절 보십시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 이 사람들이 왜 자존심이 상했는지, 왜 요한을 불편하게 여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처럼 존중받고 싶은데 나를 존중하지 아니하고 자꾸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저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참 좋은 점은 이것입니다. 아, 내가 누구다라고 말하기 전에 나는 내가 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집니다. 자꾸 자기가 아닌데 자기가 그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알고 있다고 또 다 할 줄 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내가 많은 것을 고칠 수 있다고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한 나라의 대통령인 것처럼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인 것처럼 판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세례요한에게 또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아니요. 나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왜 사람들은 엘리야냐고 물었을까요? 말라기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4장 5절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엘리야 선지자는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분입니다. 그러니 이 당시 사람들은 분명히 불병거를 타고 죽지 않고 올라가신 선지자가 언젠가는 우리에게 다시 내려올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유명한 사람, 특별한 사람만 오면 저 사람 엘리야가 아닌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혹 엘리야가 아닌가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아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닌 것처럼 엘리야도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어서 또 묻습니다. 그럼 그 선지자입니까? 실명이 없느니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우리는 모른다는 얘기죠. 당시 사람들만 알고 있었던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신명기 18장 15절의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예언인데요.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바로 모세가 모세와 같은 그러한 선지자 모세와 같은 일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 속에 있었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혹시 당신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 모든 것도 다 알고 아닙니다. 나는 그가 아닙니다. 아, 다 아니래요. 그러면 아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짐작이 틀리니까 분노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그럼 도대체 너는 누구냐? 그 말에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데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하여서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왜 하필 이사야 40장일까요? 여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 퀴즈 시간입니다. 성경은 몇 권으로 이루어졌죠? 66권입니다. 온라인 예배는 맞췄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오프라인으로 성전에서 예배하는 분은 마스크 쓰고 계시면서 다 답을 맞췄습니다.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성경은 66권입니다. 그중에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입니다. 이 성경 전체와 꼭 닮은 성경의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전체가 66권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또 이 이사야를 제1이사야, 제2이사야로 나눌 수 있는데 저자의 문제와 또 쓰여진 시기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주전 한 580여 년경에 제1이사야가 1장부터 39장까지 기록되었고요. 그리고 이사야 40장부터 46장까지가 제2이사야라고 하는데 그 제2이사야의 시작이 40장입니다. 40장의 내용이 살짝 바뀌어지면서 시작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고 아프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이 남유다 백성,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포로 잡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을 벌주기 위함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됨을 알고 나중에 돌이키려고 하시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사야 40장 때에는 포로 잡혀 있는 그들의 감성이 극에 처달았을 때,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3개월 갇히다 보니까 일을 할 수 없고 또 집안에 머무니까 너무 불편해요. 이게 지금 극에 달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무엇인가 하면 이제 광야의 길을 펼 것이다. 곧게 할 것이다. 포로 잡혔던 그곳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낼 것인데 그가 누구냐? 여호와다 라는 말씀이 이사야 40장에 기록된 겁니다. 그럼 세례 요한은 그 얘기를 왜 하느냐? 이제 새로운 구원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분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다시 쓰여질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니요 다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들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속에 자기가 가득해서 이미 자존심으로 모든 영성이 뭉개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도 아니면서, 그리스도도 아니면서, 선지자도 아니면서 그럼 넌 왜 세례를 베푸냐? 세례 요한이잖아요. 왜 세례를 베푸냐라는 겁니다. 여기에도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이 우리가 생각보다 세례의 역사는 꽤 깁니다. 구약에서부터 유대인들은 세례를 받았어요. 할례뿐만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세례를 받았냐? 유대교에 입문하게 될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정결 예식으로 세례가 있었어요. 그때가 분명히 그때부터 세례다라고 정확하게는 얘기는 않지만 성경의 근거를 둘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만 정결함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맑은 물을 뿌려가며 예배의 예식인데 왜 세례를 베푸는가 하면 새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회복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세례의 시작이었었는데, 그런데 세례 요한의 시대 제사장이 부정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례가 세례일 수 있나요? 온전한 세례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회복하는 이가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 또한 부정한 제사장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가 지금 하는 그 세례도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영안이 열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실 수 있는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영성입니다. 영성은 감성을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그 부분이 살짝 가리워져 있지만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은 분명히 이렇게 전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 분이다 라는 겁니다. 그걸 증거하는 이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걸 증거한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안다라는 겁니다. 내용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방향에 관한 겁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물의 방향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방향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씻겨지는 일입니다. 요즘 같은 일, 우리는 손을 잘 씻어야 하고 깨끗함을 지켜야 합니다. 물은 씻는다.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여, 죄 있는 자여, 천국이 가까웠노라. 우리에게 죄를 자꾸 지적하면서 씻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그러나 그분이 씻겨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불로 세례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인데, 불은 어떤 방향입니까? 아래에서부터 위로 타올라서 모든 것을 태우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요한은 세례는 베풀 수 있지만 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지만,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태울 수 있는 분, 나를 품을 수 있는 분, 나를 용서할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내가 나를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시편 139편 14절에 한 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이걸 알자는 겁니다. 영어 성경 보십시오. I thank you high God.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 감사가요. You are breathtaking.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느낌 가져본 적 있으세요? 내가 호흡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알고 보니 내 몸과 내 영혼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I am marvelously made. 하나님이 나를 기묘하게 정말 신비하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그 깨달음이 무엇일까요? 자존감의 영성이란 내가 누구인가를 말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 몸과 내 영혼은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신 걸까요? 로마서 8장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만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보는 것은 나는 얼마만큼 소중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처럼 세상이 혼란한 적이 없지요. 여러분 어떻게 세상을 보고 계십니까? 열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특별하게 훈련받은 최고의 병사이고 특수하게 훈련받는 병사들이었습니다. 열둘은 어떤 곳에 가서 그곳을 정탐하고 오는 특별한 임무를 받고 갔습니다. 그 중에 열 명이 보고서를 썼는데 이런 보고서를 썼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라 가면 안 되겠다. 그런데 두 사람의 보고서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갑시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왜 똑같이 훈련받고 똑같은 장소에 갔는데 왜 두 개의 다른 보고서가 나왔던 걸까요? 열 명은 그곳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자기를 본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그곳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포스트 코로비드 19을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준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그래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나를 세상으로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부로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부인 나입니다.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모든 것을 주고도 아깝지 않게끔 사랑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더 세게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신 이 하나님은 주고 싶지 않은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다 내어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라는 표현은 정말 내가 주고 싶지 않은 것까지 마지막까지 다 내주고서도 사랑하시는 이가 누구였냐? 바로 우리였다라는 겁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시는 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존감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존감의 영성은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해야 나를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해할 때 오늘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Father's Day이니까 아빠들에게만 묻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를 한 글자로 줄여보십시오. 나.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이 땅에 창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자존감으로 이제 열리는 이 뉴욕의 일상을 우리의 섬김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